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적이 바른 목적인지 아닌지 잘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나름대로 세상에서 보면 보편적인 누구나가 다 가진 그런 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나 이유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거나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질주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고 다다라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시 쉽게 생각하거나 등한히 여겨서 누구든지 다 구원 받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순종으로 응하는 자만이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절만 봐도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초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오라 그랬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어도 보면 Come, all you who are thirsty. Come to the waters. Come, and you who have no money, come, buy and eat. 명령문입니다. 명령합니다. Come, come, buy and eat. Come.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구원으로의 초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초청, 초대,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은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구원의 초청, 즉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에게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말 그대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그래서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물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물로 나온다 무슨 의미일까요?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물을 물로 나온다, 물을 먹기 위해서 나오겠죠. 그러나 이 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잘 보면 알지만 목이 마를 때 나옵니다. 물로 나가서 먹기를 원합니다. 이 물로 나와서 물을 먹고자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정말로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이 물로 나와서 물을 먹고자 하는 그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퍼하시는, 제공하시는 그 물을 들이키라, 마시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을 마시는 자, 여러분 이 물이 뭘까요? 물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놀라운 영생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르쳐서 영생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성령님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영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 생수는 먹는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켓에서 파는 스프링 워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떴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이 세상에 속한 물을 먹는 자는 다시 갈급하고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샘물은 우리가 먹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이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라는 말이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참 구원을 받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로 나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구태여한 자격이라고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조건 아닌 조건은 뭐냐? 자격 아닌 자격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급한 자만이 물을 알아봅니다. 갈급한 자만이 물을 들이키고 싶고 물로 채워서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갈급한 심령이요 목마른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들이키고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보세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마음껏 즐기고 세상에 자기의 주인 삼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갈급해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자기가 채우고 싶은 걸 끝까지 채우고 싶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 채워지고 그것이 채워지면요. 여러분 세상으로 채워지면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된다면 목적과 이유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세컨더리입니다. 후차적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 목적과 이유만 만족이 된다면 나는 갈급한 심령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상태가 갈급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가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로 나와서 우리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주시는 물을 버럭버럭 들이켜 마시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맛보는 자,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그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갈급한 심령들아 나에게 나와서 물로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자격 조건도 없지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와 젖이라는 것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풍성함입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 젖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주는 이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목마른 자도 하나님께 나와서 물을 마실 때 정말 영생의 그런 영적인 물을 마실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풍족함이 있다는 것이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있을 필요도 없고 값을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이 돈도 없이 값 없이 그냥 공짜로 freely offer하는 겁니다. 은혜로. 바로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자격 없지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갈급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구원받고 그 이후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말라하고 갈급하는 심령이 주님 앞에서 생수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갈되고 채워지고 만족받는 그런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 영혼의 물, 영적인 물을 찾으시고 그 물로 만족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방해되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것은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이 걸림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물을 버럭버럭 들이켜 마셔서 정말로 우리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그 생수의 근원, 그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동경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양식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수고한대요. 은을 달아주며 수고한대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양식입니까?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전력 투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양식이라는 것이 대변한 게 뭐예요? 먹는 양식이 정말 양식일까요? 정말 내가 보기에 보는 그런 어떤 의식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푸드가 음식 때문에 여러분들 일하고 계십니까? 전력 투구하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양식이라는 것이 보이는 그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그 양식이라는 것의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양식.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떤 satisfaction, happiness, 이런 만족과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처한 인생이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 양식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의식주에 대한 그런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양식은 스피리추얼 푸드예요. 영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참 양식을 주고 양식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참 양식이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하지도 말고 놀고 먹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되는 인생의 참 목표는 이 보여지는 어떤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정말 내 아이 satisfaction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참 양식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적 양식,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영생하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여기 오늘 여기 양식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bread라고 돼 있어요. 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hy spend money on what is not bread? 빵이 아닌 것을 위하여 왜 돈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들 참 생명의 떡을 간과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인지 모르고 사는 인생들 그래서 다른 것이 진정한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구원이 없는 자는 참 만족이 없고 참 주님이 주시는 참 거기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계속해서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계속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목매는 삶, 올인하는 삶,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수고하는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계속 목마릅니다. 계속 갈급해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무의도식하며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정말 인생의 목표가 추구해야 할 바가 어디 있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급하고 끊임없이 목마른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목마른 자예요.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만 우리가 이 목마름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양식 아닌 것, 참 빵이 아닌 것을 여러분 빵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전력 투구하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잘못된 데 놓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목마른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수를 맛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다운 은혜로 말미암아 해갈되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초청은 청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청종, 듣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청종을 통한 구원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청종, 듣는 거, 순종하는 것을 통한 구원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아까도 우리에게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 너희는 와서 사 먹으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명령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종이라는 말, 우리말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청종이라고 써있죠. 최근 번역된 이 개정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판에서는 듣고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종이나 듣고 들어라는 말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듣고 들으라, listen, 영어로 listen, listen to me, 듣고 들어라는 말은 듣고 완전히 까먹으라, 잃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들었으면 행동하고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강조법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듣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종해야 됩니다. 청자는 들을 청자고 종은 순종할 종자 말이죠. Listen and obey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청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들어서 결국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행동화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듣고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청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이 중요한 이러한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듣고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장 2절에 보면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결과가 나옵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졌다는 것은 최상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 기름진 것이 고기를 의미하고 아주 딜리셔스하고 아주 맛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아주 좋은 것, 최상의 것, 그것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거기서 주는 좋은 것을 누린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적으로 너의 마음이 정말 즐거움을 얻을 정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에게는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을 청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청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청종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는다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계시를 나는 직접 받아, 이렇게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청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통해서 내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자기 삶에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종이 중요합니다. Listen to me.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될 때 이런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까?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것을 한번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좋은 것, 기름진 것 같은 즐거움으로 준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어서는 두 번째, 둘째로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듣고 듣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듣는 자, 귀 기울이는 자,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인 우리의 마음의 심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비로소 거기에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들을 때, 귀 기울일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듣는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킨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Revive 한다고. 여기에 영혼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가 다시 소생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삶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삶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소송시키고 살리는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영혼이 죽었던 자가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오늘서부터 내가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야지.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설교도 잘 들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단인 경우도 있어요. 2단, 3단. 2단, 3단인지도 모르고 그 설교를 계속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좋다는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성도님이 그 나와서 누구 설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이단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나중에 좀 알아보고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에요. 근데도 몰라요. 요즘 하도 이단이 설치고 판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인지 3단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도 딱 들어보면 잘 몰라요. 한참 들어보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들어보고 좀 이상하다 하다 해야지 단서가 잡히고 아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 알지. 대번에 이게 이단이라고 알 수 있게 하진 않아요. 이단도 요즘은 굉장히 교묘하고 똑똑해요. 굉장히 와이즈하다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할 세상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 하나님께 나와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귀로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아난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좋은 것,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살림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해서 커버넌트라고 하지만 이 커버넌트라는 말을 everlasting covenant, eternal covenant라고 하지만 이 언약이라는 말을 쉽게 말해서 promise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you, everlasting promise with you 이 말이에요. 영원한 약속을 내가 세우겠다. 무슨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구원받은 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약속입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다윗, 이사야 때는 벌써 다윗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죽은 다윗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에게 먼저는 이 언약이 사실은 세워졌어요.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가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4절에 보면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도다. 다윗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만민에게 증거를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은 사람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를 통한 약속, 메시아 때문에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했는 살아난 구원받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는 삶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이 너희들에게 available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라,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기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윗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라면, 앞으로 또한 구원받을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은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에 보면 구원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7절을 보면, 6절 7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구원받은, 이 받을 것이라고 약속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아는 사람은 믿고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님과의,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찾는다는 건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믿어서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만할 때 항상 이제 만나는 것이 아니죠. 또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때, 은혜 받을 만할 때다. 은혜 받을 만할 때는 구원 받을 만할 때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만할 때다. 그 은혜 받을 만할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예수 뭐 항상 나중에 믿지, 내가 지금 시컷 내가 재미나게 살다가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죽기 전에 바로 그쯤에 예수 믿지,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시점에 가서 나중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나게 놀고 신나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끝까지 그러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초청이 들릴 때 내 마음이 갈급해지고 목마른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날 만할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날 만할 때, 은혜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믿고 주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바로 그 시점도 똑같은 시점이죠. 부르라. 여러분,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돼요. 부른다는 건 입으로만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를 위해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의 길은 주님을 찾고 부르고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이자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 안에는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회개는 일생일대 처음 딱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회개하죠. 그 회개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회개고,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는 딱 한 번만 되어지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도 딱 한 번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한 번, one time is enough, 한 번으로 여러분 하는 것이지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는 것 같지 않다고 또 믿는다고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 말은 한 번, 일생일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대한 초청입니다. 단 일생일대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는 것은 바로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고 구원의 초청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먼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찾고, 동사를 보세요. 찾으라, 부르라, 버리고. 정말 진정 구원받는 자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뭘 버려야 됩니까? 악인은 그 길. 이 길이라는 것은 way죠. His way. Forsake his way.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라고 그랬죠. 그 길, 여러분 길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죠. 이 길이 대변하는 게 뭘까요? 길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삶, life. 라이프 스타일도 돼요. 내가 살아온 인생 여정, 내가 살아온 인생 모든 삶의 모습, 패런, 가치관, 행동, 행위, 삶, 모든 것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은 믿는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그 길과는 대조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악인은 자기가 여기, 그래서 그 악인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악인은 그 길을, 잘못된 그 길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버려야 돼요. 아, 이것은 잘못 살아온 인생입니다. 잘못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걸어온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깨닫고 그 길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 살아온 이 길이 잘못됐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 내가 살아온 이 길, 내가 살아온 이 모습, 가치관, 모든 것이 예수 믿기 이전하고 똑같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길을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버릴 때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또 한 가지, 그 길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을 잡고 있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사실 생각과 길이라는 것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 한 사람의 그런 인격 전체를 주장하고 있는 그 길, 그 생각, 그 죄악된 생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시발점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고 경건한 자를 말하고 있고,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강력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죄에 대해서 나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강력히 그 죄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겠다, reject 하겠다,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가 그 죄악된 생각과 그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분되어진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린 자는 반드시 되어지는 게 있어요.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자기의 라이프와 그 길과 자기의 삶의 가치관, 그 생각들을 버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잘못됐다는 거 알았죠? 버리는 거 알았죠? 그러면 이제 right direction으로, 바른 방향으로 자기가 전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른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로. 그 생각을 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해요. 아무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 회자가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자는 고칠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본 의미와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
참으로 회개하는 자, 그것이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것은 이 영생의 생명의 물을 하나님께 나올 때만 생명을 얻는 영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가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죄의 은총을 분명히 거기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 이거 안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돌아오라고 말합니다도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 시대로 살 거야.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지원하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이 있어서요.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극히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용서와 사죄 은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용서 사죄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지 그거는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인간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아까도 너의 길과 달라서 아까 사람들의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라고 했죠. 다시 하나님은 하나하나 짚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짚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그 길이나 그 생각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베풀 것이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Everlasting Promise, 영원한 약속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쓰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동원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나니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안 될 거야.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 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돌을 맞아서 정말 잘못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그 길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루겠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헛되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헛되이 내게로부터 나가서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호세아 선지자가 썼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징계했다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찢으셨지만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쳤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며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가 널리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12절에 너의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이 놀라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평강 중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려를 대신하여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잣나무 아십니까? 이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난다고 합니다. 이 화석류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많은 상록 광목수 중에서 향수의 원료로 사용하는 아주 좋은 최고의 질의 나무가 이 화석류라고 합니다. 이 화석류가 찔려를 대신하여 난다는 것은 여러분 안 좋은 상태에서 최상의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기쁨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